읽기는 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치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그를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난한 일을 내게 보응하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불지어다 불나리로다. 불지어다 인과하도다. 저만 재앙이 일어났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그 에스겔 6장 말씀을 보면서 그 십계명을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이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 있지만 이 자식 사랑은 십계명에 없다라는 말씀이었지요. 왜냐니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부모 공경에 있지 자식 사랑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동물 중에 이 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닮았다고 하는 침팬지도 부모가 먹을 것을 빼앗아가면은 자식이 이 부모를 때립니다. 이 자식이 힘이 더 세져가지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이 계명을 십계명 속에다가 담아두신 겁니다. 사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데 이 자식의 사랑이 필요는 없습니다. 웬만한 동물들에게 이것은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어떤 짐승은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곤충도 심지어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이 다윗은 종의 기원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몹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곤충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이 다윗은 자기의 그 저서 종의 기원에서 해내지는 못합니다. 이 탁월하게 이를 설명한 학자가 오늘날 그 유명한 진화론자죠. 리차드 도킨스. 지난번 우리 그 갈보리 아카데미에서 이 책을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뭐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이 도킨스는 영원히 유전되는 유전자 앞에서 개체라는 것은 의미 없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우리 하나의 개체라는 것은 그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요. 도킨스는 이 사람과 같은 개체를 이 서바이벌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생존 기계가 되겠죠. 생존 기계. 그럼 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 무신론자 그 이론에 따라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삶의 유일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고 자기 자신이라는 이 개체, 생존 기계는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이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여러분 자녀에게서밖에 찾지 못해요. 그렇게 자녀에게 최선의 유전자를 물려주고 이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죽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현대 유전학의 가르침이에요. 리처드 도킨스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 외에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 목숨까지 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친 듯이 나를 희생해서 이 자녀를 위해 살다가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 개체 서바이벌 머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 다른 말을 하세요. 오히려 자녀를 내어오라 하십니다. 가족과 친구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삶의 의미를 전환시켜주세요. 개체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버림받은,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여성 중에 하나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성을 받아들이십니다. 요즘은 사실 그런 게 없지만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해도요, 대를 잇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뭐 각 사회마다 공통점이에요. 뭐 조선시대는 그래서 뭐 씨바지 이런 말도 있었지요.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는 그가 뭐 아무리 뭐 맏며느리다 한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 미개한 문화 같지만 사실 현대 유전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당연하고 고맙게도 그런 문화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리처드 도킨스 같은 학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여태껏 진보해 올 수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고관대작의 가문은 유전자를 이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을 닮은 나 자신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대를 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 사실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향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지요. 저도 사실 제 때 이제 대가 끊기는 건 아닙니까? 그죠? 옛날 말로 하면은 예. 뭐, 개의치 않습니다. 예. 가끔씩 농담으로 하거든요. 아, 이 대가 끊어져서 어떻게 하나 하면은 그날 저녁에는 아내하고 말을 할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예. 이 소위 신자라고 하면서도요. 자기 인생을 이 도킨스가 말하는 서바이벌 머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전부 생존 기계입니다. 전부 자녀를 위해 희생 바쳐야 됩니다. 자기 삶을. 그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펭귄이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처럼 자기 유전자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바로 우리 개체의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시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우선하는 인생이 그 의미가 같을 수 없겠지요. 이것이 지난 시간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 화가 나셔서 산당을 황폐케 하고 제단을 깨부수고 우상을 깨뜨리고 분향 제단을 찍어낸다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죽음을 당하고. 우상 중에 끝판왕이죠. 너희 자신. 그것을 찍어낸다 하는 것이 6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른 측면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이제 학문 중에 미학이라고 합니다. 소위 미학이라고 이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미학을 독일어로 에스테틱이라고 합니다. 에스테틱.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마 여러분 이 찍어 바르는 그 화장품 이런 거 하면 많이 씁니다. 에스테틱. 그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 아마 예술에 좀 관심이 있다 하면요. 아, 저거 에스테티시하다.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젊은이들 사실 그런 좀 지적 허영이 좀 있어도 돼요. 그죠?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죠? 어른이 그래 하면 좀 볼성 사나운데 젊은이들은 그래야 됩니다. 뭐 좀 뭐 볼만하다 이런 뜻이죠. 영화를 보고 아주 에스테티시한데 하면은 뭐 좀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젊은 애들은 그렇게 좀 쓰는 것 같아요. 도거입니다. 도거. 예, 예. 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미학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왜 굳이 독일어를 사용하느냐. 이 바로 미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 철학자 이 바움가르텐이 18세기에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근대에 처음 발생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플라톤의 철학에서부터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 사고와 인간의 고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과 짐승을 구분해주는 또 다른 명료한 척도 중 하나가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6장의 우상숭배를 보면서 우리가 유전자를 전달하는 개체로서의 인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오늘 7장에서는 이 미학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 무신론자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아주 설득력이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유전자에 인간의 삶의 의미를 전부 부여해뒀으니 그러니 자연스레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미학은 한층 그 또 차원이 다릅니다. 유전학이야 이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좀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미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정말 제 아무리 똑똑한 개도요 고흐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카페는 있어도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갤러리는 없어요. 개를 제 아무리 사랑하는 영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술관에 개 데리고 가는 순간 쫓겨납니다. 왜요? 개는 작품 앞에 경외감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작품을 훼손할 가능성이나 있죠. 몇만 년 전에 동굴에 살던 고인류도 벽화를 그릴 줄 알았습니다. 예술 활동을 했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추구했느냐 하니까 영원토록 추구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아름다움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모두 순간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순간, 순간, 순간. 찰나의 순간들. 오늘 날씨도 뭐 참 아름다웠죠. 제가 낮에 아이를 데려다 준다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이 막 길에 정말 꽃들이 만발해가지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벌써 져버린 꽃들도 많더라고요. 내년 이맘때까지 아마 그런 나무들은 이파리만 무성하겠죠. 아름다움이란 개념은 사실상 허상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장미 한 송이를 갖다가 화병에다가 꽂아둔 사람은 있어도 이파리를 꽂아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되게 예쁘게 그죠? 이 꽃들을 이렇게 장식해뒀는데 여기도 보면 이파리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가지가 있고 뒤에 이파리 이런 게 배경일 뿐입니다. 그죠? 배경일 뿐이에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꽃들이 다 져버리면은 이거 쓰레기통 갈걸요? 예. 꽃들이 다 져버리는데 이 가지가 이파리들만 생생하다. 과연 이 집사님들이 꽃만 싹 뽑아내고 이파리만 이렇게 해놓을까요? 싱싱한 이파리만. 그러지 않지요. 예. 이파리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꽃이 지는 순간 아무리 뒤에 이 배경을 이루는 이파리나 가지가 생생하다 해도 같이 처분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 예술이 가능한 겁니다. 예술이라는 그 학문. 인간이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름다움은 아는데 아름다움의 순간은 너무 짧아요.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도 짧고 이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 중년의 아름다움도 짧고요. 노년의 아름다움도 짧습니다. 인간에게는 순간으로만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이 마치 인류의 공통적인 과제같이 여겨져 왔습니다. 이 웨딩 촬영 같은 거 하면 되게 비싸거든요. 왜 비쌉니까? 그거?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저도 그때 몇백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예, 그 뭐 사람들 다 하니까 한 거지, 그죠? 딱히 특별한 카메라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아, 다 컨셉도 비슷해요. 식상한 그 배경들, 스튜디오 촬영들, 막 행복한 표정들.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피곤한데 그날 김밥만 먹고 하루 종일 촬영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웃고 있는. 그래도 그 순간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돈을 쓰는 거죠.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그 사실 결혼 생활하면서 딱히 그때만큼 행복한 순간이 또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죠. 그죠? 내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에 대한 그 기록들. 봄꽃은 곧 져버리지만요. 갤러리에 걸려있는 이 마네나 모네의 그림 속 화사한 꽃들은 사시사철 아름다움을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 그림들은 여전히 갤러리에 걸려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약 300년 전에 이 바흐가 작곡했던 곡은 지금도 그 아름다움이 저물었다 말할 수 없겠지요. 같은 논리입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영혼을 성취하는 이 생존 기계로서의 한 개체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속화시켰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유전자를 신의 자리에 위치시켰다면은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은 신의 자리에다가 예술, 문학을 갖다 놓았습니다.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예술밖에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위 말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영원하다. 예술가들을 이 도취시키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19세기 이후로 인문학에서는 이 미학이 아주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반대쪽 그 생물학 쪽에서는요, 이 찰스 다윈이라는 거장의 출현과 함께 유전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물론 그 19세기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현상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은 늘 이러하듯이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들을 찾아보기 원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그 우상 숭배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6장과 7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사실 여기서 유전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미학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 뿐이지 그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날 우리말로 하자면 소위 이 미학적인 용어가 되겠죠. 미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우리 인류의 19세기를 돌아보면 얼마나 대단한 시절인지 모릅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할 수 있겠죠. 19세기. 가장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안전하고 좋을 것만 같았던 시절 아닙니까? 종교를 버려도 인간이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시절, 19세기. 과학에서는 다윈이라는 걸출한 학자가 인류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서광을 비춰주었고, 문화예술에서는 이 낭만주의의 흐름이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영국 땅도 마찬가지 아니면 지금 그 영국인들이 그리워하는 대영제국, 빅토리아 시절, 19세기. 온 지구에 이 영국의 국기가 꽂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위세를 떨치던 그 19세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둬도 우리 삶은 풍성했던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 그 시절요,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난 시대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C.S. 루이스 같은 경우 대부분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빅토리아 시대와 같은 그 풍성한 시절을 경험할 때에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처럼 1, 2차 세계대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상처를 입고 또 반감을 들고 나올 테니까 이 루이스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아주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루이스의 그런 해석에 반감을 가진 이들도 루이스의 논리를 깨부수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꽃이 피고요, 싹을 틔운 인생들 참 많이 있지요.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듯한 그런 인생들. 저 사람은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고 성실하고 또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까? 유전학적인 그 우월성을 가지고 미학적인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근사해 보입니다. 때때로 신앙인들조차 그런 근사한 모습 앞에 마음이 잔뜩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은 아름답기는커녕 구질구질한 것 같고 나의 유전자를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인류의 큰 덕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반쯤은 성경적 진리에 발을 걸쳤지만 반쯤은 또 무신론적인 세상에 발을 걸친 채 어정쩡한 논리로 살아가니까 맨날 집니다. 패배합니다. 논리라는 것이 한 맥락에 쭉 서 있어야 이게 끝까지 결론이 될 때까지 뭐 물을 쓸든 말든 할 텐데 반반 걸쳐 있으니까 중간에 뭐 끊겨버리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사실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라봐야 합니다. 저 꽃은 몽둥이에 핀 꽃이구나. 저 싹은 교만 위에 틔운 싹이구나. 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빅토리아 시대를 그래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시대로 보셨을까?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몽둥이에 핀 꽃으로 보셨을 것이고 교만 위에 틔운 싹이라 보셨을 겁니다. 저것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래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면서 간다고 할지라도 어허 몽둥이 위에 꽃을 피웠다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11절 끝부분 보면요.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말씀합니다. 6장에서 생물학적이고 또 그 즉 좀 구체적으로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인생들을 도말하신 하나님은 이제 미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우상을 도말하십니다. 음악이 영원하다고 내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애겠다. 그림은 영원하다고 내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애겠다. 대영제국의 해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애겠다. 왜? 너희들이 그것을 여호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니 결국 컨텐츠가 다를 뿐이죠. 목적은 6장과 7장이 동일합니다. 7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지요. 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맨 마지막 27절도 마찬가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텔레비에서 그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소더비 경매장 그거 보여주는 그 채널인데요. 재밌어서 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보통 그 소더비 경매할 때 그 비싸게 팔리는 물건들을 보면요. 그림이에요, 그림. 피카소 그림이라든지 뭐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이것이 뭐 나오면은 그 참 비싸게 팔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구매하는 사람들 엄청난 그 갑부라는 겁니다. 갑부. 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피카소 그림 그 유명하지도 않은 그 그림을 팍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나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과 소장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겠죠.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그 아름다움을 소장하는 것이 곧 자기 부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곧 그들에게는 재물이 됩니다. 재물 중에서도 미학적인 것은 재물 중에 재물이 되겠죠. 사실 화폐보다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금입니다. 금. 반드시 돈이 많은 사람은요. 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괴라는 것이 주는 매력은 통장에 찍혀 나오는 숫자하고 다른 것 같아요. 왜 이게 다른 것 같아라고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금괴를 이래 금괴의 매력에 빠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빠져보고 싶은데 예. 좀 도와주세요. 빠져볼 수 있도록. 예. 지폐에는 아름다움이 없지 않아요? 사실 뭐 지폐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쓸 때 뭐 그게 뭐 그렇게 손 떨리지 않아요? 금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에는 아름다움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신이 돈이라면은 신 중의 신은 아마 아름다운 돈이 되겠죠. 금이나 예술품 같은 것들. 그러니 하나님이 세트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해놓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이 사실 순간에 불과합니다. 순간을 영혼으로 묶어주는 것은 예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귀영화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겠지요. 아니면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고상함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건 역시 하나님 없으면 우리를 파괴하는 우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그 영원성을 부정하십니다. 내가 직접 그 아름다운 것들도 없애버리겠다 하십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그 영원할 것 같은 아름다움 내가 부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사실 그 저도 그 결혼 반지는 다이아몬드로 했는데 그 뭐 영혼을 상징한다거나 뭐라나 뭐 하더라고요. 뭐 그런 소리 그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그 다이아 반지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6장과 7장을 통해 하나님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갈망하면서요.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에 기웃거리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추해 보이는 전쟁통 속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눈에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궁색한 서민의 삶과 같아 할지라도 그 속에서 홀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들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미학적인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금이나 예술품과 같은 것들이 되었든지 문화예술과 같은 형태가 되었든지 그것 역시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고 어떤 영혼을 주장하는 것들도 직접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 어떤 영원할 것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가해 주셔서 우리 눈에 비록은 하잘 것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 추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